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많이 혼란한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이 이 혼란 속에서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빛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가운데에서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명의 그 길로만 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성경서 말하는 세상의 모습들하고 지금의 세상 현실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서 말하는 세상의 그 현실하고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그 얘기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한 대로 세상 끝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징조가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징조들은 지금 세상 현실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계속 있어 왔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또 지진, 기근으로 죽고 그런 게 이 땅 현실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제 징조, 하나님께서 말씀한 징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쟁을 막아가지고 평화만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다운 모습일 것이고 또 기근도 없게 하고 지진도 없게 해서 애매하게 죽는 수많은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도 세상 끝에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시름 보면은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사람들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또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그처럼 내가 제림 예수다,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주 뭐 그런 말도 안 된 것을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무리도 또 많다,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그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천지 장막성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곳의 교주도 이만이라는 사람이죠. 자기를 재림예수라 이렇게 떠벌리고 있죠. 내가 재림예수다,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그 말 믿겠습니까? 코웃음 치고 말, 그런 그 엉터리 같은 말이 지나지 아니한데,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추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고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신천지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퍼져 있고요. 그 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사회비로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이 신천지를 추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추종자들이 엉터리 말을 추종하니까 아마 그 좀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들 추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식층이라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뭔가 옳고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엉터리 사이비를 추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죽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배우고 못 배운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못 배워서 미혹되고 배워서 미혹되지 않고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이비 이단들을 내 남겨놓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이비에 미혹받고 질질을 벗어나서 엉터리 길로 가는데 왜 그냥 그 저런 무리들을 그냥 두시느냐는 것이에요. 그 사이비 이단들은 싸그리 몰아 다 그 내버리시고 오로지 참된 진리만 전하는 그런 은석교회, 이런 참된 진리만 전하는 그런 교회만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 얼마 좋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뭐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사이비 이단들 그런 존재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들만 없으면은 이 참된 복음만 있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일보다도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생각이랑 우리가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 말렸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말린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다 그 얘기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면은 사람의 일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이비 이단 이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또 지진기근 이런 것도 없게 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해달라? 결국 이게 뭐냐? 누구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힘들지 않고 편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은 전진도 없게 해주시고 지진기근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가 좀 이 땅에 중심이 있으려면은 다른 종교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사회 이단도 없애버리고 복음만 달랑 있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근데 그건 몸땅 자기를 위해서예요. 내 편함을 위해서 그런 사회기 좋은 세상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람의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 말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성하게 합니다. 왕성한 세력으로 만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뭔가 하면 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 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로 그들을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뭐 교회 해가 되니까 사이비 이단은 그냥 없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런 생각만 굴리는 것이죠. 지금은 뭐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교훈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혼란스러워졌고요.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거짓 교훈에 장단 맞추고 함께 춤을 춰버리는 그게 지금의 그 실상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을 보면은 복음에 관심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를 뭐 믿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TV에 보면은 그 어떤 식당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식당 보니까 그 이제 주인이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이 손님 욕을 합니다. 많이 처먹어라 그러면서 이놈아 네가 다 처먹어. 그런 욕을 하는 이제 그 할머니 식당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욕을 들으면은 누구나 그 화가 날 법한데 손님들은 좋아해요. 웃으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식당에 오히려 손님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그 당시 대선 때에도 그 이명박 선거 CF 나왔지 않습니까? 욕쟁이 아무리 나왔잖아요. 밥 처먹었으면 경제 살리 이놈아. 이런 호통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욕쟁이 할머니가요, 전국에 꽤 많아요.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을 들으면서 웃냐 그 말이에요. 왜 욕을 들으면서 웃냐. 그게 그 욕의 어떤 카타르시스가 그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 먼저는 그 욕이, 그렇죠. 저 사람 욕이 나를 향한 어떤 그 악한 감정이 욕이 아니다. 이걸 알죠. 아니까 일단 화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웃는 것은 그 상대방 욕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이 많거나 더 위치에 있는, 권세에 있는 그런 사람 내게 욕을 할 때에 그 사람 응원받으면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그 욕을 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그 욕쟁이 목사가 그, 꽤 있습니다. 여자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년이란 말을요, 서슴지 않고 합니다. 반말을 막 해요, 반말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인들이 그 욕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멘을 내요. 뭐, 이년들 그러면 아멘. 뭐, 미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요. 다만,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게 지금 그 어떤 교회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분별이 없다는 거죠. 옳고 그래 분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그 거짓 교훈이 정말 성행하게 되는 것은요, 그 거짓 교훈이 성행을 하고 그 교훈에 미혹을 받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과 거짓이 구분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요,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은 안 됩니다. 아, 이런 세상이 어떤 현상이냐. 그걸 좀 어떤 성경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를 믿고 불의를 거부하는 그러한 택한 자들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을 구별하시는 그 역사심 속에서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이비나 이단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거짓된 교훈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저럴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세상 끝에 징조고 하나님의 구별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아시면 돼요. 거짓 교훈이 이끌린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린 결과입니다. 내 욕심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속아서 그랬다거나 내가 성경을 몰라 그랬다거나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설교에 자기 욕심이, 사람 욕심이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이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지가 돼요. 성경을 좀 아신다면은, 아, 저 설교에 사람 욕심이 들어있구나, 들어있지 않구나. 그게 충분히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설교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복음의 이장에서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분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분별을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혹은 틀렸다는 걸 알면서 그냥 듣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교인도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틀린 말을 듣고도 그냥 읽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목사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목사 의존적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욕을 해도 아멘하고 좋아하고요. 목사가 상식적으로 틀린 얘기를 해도 뭐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냐. 뭐 달리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엉망이라 그렇다? 뭐 그 말도 맞긴 맞죠. 하지만 저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 이끌 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늘날 것 없이 욕망 이끌 살아갑니다. 목사들 다 욕심이 이끌 살아가죠. 진리를 분별할 마음도 없고요. 마치 진열장에 가득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보면서 내 마음에 끌리는 걸 집어틀면서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끌리는 교회 선택에 다니는 그런 수준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애당초 진리, 예수, 복음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 거짓 교훈에 미혹된 이유입니다. 이 현대교회가요, 정말 마치 진열장에 진열된 상품처럼 느껴집니다. 진열된 상품은요, 고객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멋있게 포장을 해요. 포장만 보면서 그 안 내용물이 맛있고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광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포장에 그 신경을 온통 쓰더란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 것들도 내 그 어떤 자기 포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포장만 보면서 그 교회를 판단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내 본인부터가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포장지만 보고 있는 것이 포장지만. 포장지만 보고 물건 선택하는 그 방식으로 자꾸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자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많이 좋아하는 편도 아닙니다. 근데 또 마트에 가면은 과자가 좀 땡겨요. 제가 땡기는 과자는 이제 그 모나카, 양갱, 또 뭐 유과, 주로 단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땡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사고 싶어 딱 들고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냐면 칼로리를 봅니다. 요즘에 과자는 칼로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과자는 사고 먹고 싶은데 그 칼로리 함량 보면은요, 다 손이 다시 갑니다. 제자리에 놔버려요. 맛은 있겠지만 먹고는 싶은데 저걸 먹으면 내가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저자리로 손을 놓게 됩니다. 참 피곤하게 살죠. 끝까지 그 먹고 싶 먹으면 되지 뭐 그걸 또 칼로리를 봐가지고 따져가지고 높으면 안 사고 낮으면 사고 뭐 제일 피곤하게 사나 뭐 그래 뭐 생각되겠지만은 제 지금의 뭐 상태만 봐도요 넘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절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자가 교회에서 정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칼로리입니다. 여러분 과자 볼 때에. 교회에 봐야 될 그 복음이에요. 정말 그 어떤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느냐.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만큼은 좀 철저히 좀 가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일까? 전 목사가 전하는 저게 정말 복음일까? 내가 봐야 되겠다. 좀 그런 그 어떤 마음, 그런 열정이 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도요,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네가 볼 때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 그게 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싶은 도착점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얘기가 나을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제가 함지산 등산을 갔습니다. 함지산 그 구구천 옆에 산이거든요. 그 정상까지 한 2시간, 1시간 반인가 이제 핵객대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옥골동산으로 와야지 제 집에 가거든요. 그 옥골동산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또 길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옥골동산 제가 갔던 길을 한번 갔던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가다 다시 내려가요. 근데 옆에 있는 길은 이제 평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아, 저 오르막길 평지는 좀 편히 가라고 있는 길인가 보다. 그래서 좀 힘들어가지고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옆에 평지로 갔습니다. 어디가 나온지 아십니까? 우남재가 나옵니다. 아, 우남재 모르죠. 제 집에서 한 2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저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내 집 앞이 옥골동산으로 가려고 그 길로 이제 편히 가려고 갔는데 도착점이 우남지더라. 오면서 그때 비 왔습니다. 비 쫄딱 맞으면서 오면서 제가 다시 저 길로 가나 봐라. 내가 왜 저 길로 갔을까?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면 도착했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빽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요 살피라 그 말입니다. 분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멍청이 그냥 들리는 말 아 맞네 맞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게 맞을까? 분별을 하시면서요. 옳다고 생각이 돼도 성경 펴놓으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그건 여러분들 몫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이 있어야 될 얘기의 모습들이에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뭔가를 알고 또 알게 힘쓰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직 교훈이 성행한 현실에서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그거는 날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그 내용들 항상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 복음이 설교될 때만 다르다면은 그건 의심이 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가령 마네킹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는요 그 마네킹 하나에다가 오늘은 이런 색깔 저런 옷을 입히고 내일은 원피스 모른 투피스 입히는 것이에요. 그게 설교란 말입니다. 근데 다른 마네킹 가져가다가 오늘은 이 옷 입히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마네킹 가져가 또 다른 옷 입히고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같은 대상 하나에다가 이혼 입혀 소개하고 조수를 입혀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분인데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니 설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입니다. 그 복음의 의미, 그 정신 그걸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여러분께 있어야 될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이 지혜가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어서 교훈을 거짓된 것, 참된 것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거짓된 교훈에도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하는 것. 그게 설교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 드렸지만 전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고 해서 섭섭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 목사를 섬기지 않고 뭐 저에게 신경 안 써도 솔직히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편하니까. 섭섭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정말 제가 좀 섭섭해지고 마음이 좀 굉장히 허전해지고 그럴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복음에서 뭔가 좀 멀어진 것이 보였을 때에 정말 좀 굉장히 속상하고요. 허전해집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데 그런 모임 속에서 복음의 모습이 아니고 욕심이 이끌린 내 모습, 내 성깔이 이끌린 그런 모습만 보일 때에 그걸 보면 담담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서 왜들 그렇게 어떤 날카로운 모습이 보여진단 말입니까? 왜들 칼을 품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들 뭐 자기 성과들 살고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복음의 능력 되어 가지고 복음의 뭔가 다시려져 감속되는 그런 게 우리의 의들이라면은 뭔가 내가 다시려진다는 그런 게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칼도 좀 묻어주고 말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는 복음 별반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는 게 아니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은요 당연히 보이는 것에 마음이 땡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있어야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은 멀어지고 그건 뭐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미혹이 자꾸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그 24절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이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말이죠.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는 하나님 함께 내가 찾는 종이라는 걸 선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많이 몰려요. 속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날 따른 것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즉 욕심이 이끌려 따르고 있다. 욕심이 이끌렸어요. 이처럼 사람은요. 항상 욕심이 이끌리면서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보이는 것에 항상 미혹을 받아요. 그처럼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인간 습성이라는 우리가 생각이 되면은요, 이 큰 표적과 기사는요, 정말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미혹의 조건입니다. 참 그래요. 쉽게 떨칠 수가 없습니다. 큰 표적 기사,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같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마련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12장, 16장 두 번에 걸쳐가지고 표적을 요구를 해요. 표적 보면 믿겠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표적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만이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자꾸 기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을 자다.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눈에 보인 표적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그 표적 매력있죠.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나아버리고 뭐 그거 정말 매력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에는요 사람 마음을 땡길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정말 깨재지하고 볼품없고 정말 뭐 마음이 끌릴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매력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눈에 보인 기적도 없고요. 세상에 복도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있다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의 권세인 우리를 건져냈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계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게 십자가에 들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믿게 하는 그게 믿음인 것이지 뭐 복을 얻게 하고 눈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구원의 능력이 된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십자가를 믿게 한 그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물하신 그 믿음만이 십자가를 믿게 할 뿐이에요. 믿음이란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에 아멘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미혹될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예민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믿고 바라보는 건 믿음의 사람 신자는 오로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할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표적과 기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저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것입니다. 그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에 미혹된 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 보이려고 예수께 나왔다 했습니다. 그 성전 보이려고 하는 건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의도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냥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있는 제자의 실상이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뭐 견고하고 단단하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세상 끝날 때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표적도 기사도 인간의 공로도 무너지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 끝을 믿고 끝을 알고 바라보는 신자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미혹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하늘에 복된 것들 하늘의 모든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믿어라.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라. 소망하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소망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차이는 보이는 걸 믿느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임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번개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번개가 칠 때 동쪽서 서쪽을 치면은 모든 사람 다 번개를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는 세상 모두가 알 수 있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뭐 광야에 있다, 골방이 있다, 뭐 구구동에 있다 뭐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광야에 있다고 광야로 우우 몰려가고요. 골방이 또 골방 우우 몰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같은 현상을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는 모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시체죠. 시체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임으로써 독수리는 부정한 것, 더러운 걸 좋아하는 그런 존재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독수리는 시체가 좋아서 몰려들 뿐인데 그게 독수리 스스로 난 부정해. 난 더러운 걸 좋아하는 그런 존재야. 그걸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 그 말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강한 짐승이에요. 그처럼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결국 부정한 존재일 뿐이다. 그걸 부정한 걸 좋아함으로써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강하고 힘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곳에 몰립니다. 눈에 보이게 좋은 곳에만 사람 몰려들어요. 복음을 외면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신자는 생명이 있는 곳에 모여들어야 되죠. 복음이는 그곳에 모여드는 그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 이걸 잊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거짓된 교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보이는 것들, 표적 기사 이런 것들로 위협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미흡되지 않고 우리 남은 인생 남은 때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내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살피시면서요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 복음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게 힘쓰시면서요 정말 여러분이 사는 길로만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저게 좋겠다 갔다가는 우남주로 가버립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항상 마음이 깨어 있고 경성된 가운데에서 복음을 알기를 힘쓰시고 그 복음의 길만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된 교훈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땅에서 전했던 참된 진리의 말씀, 그게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살피길 게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내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가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길로만 남은 때를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